사실은 뭐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절기로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경우가 없어요.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의 종교 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안 지킨다 해도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놓고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첫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들에게 뭐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러니까 특별히 내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감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예,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본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리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이제 구원과 관계된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과 관계되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갖는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갖는 관계는 오그리진 관계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였는데 그것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진로의 자식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진로의 세상이 됐다 하나님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출하는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여셨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소위 말하는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맞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속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피로서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우러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평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관련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피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냥 말로만 알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믿지 않던 나의 그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물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일무이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는 표현은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림 언어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났다는 위에서 났다는 뜻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맨 밑에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모두 다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뭐를 해야만 신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 구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뭐 내가 뭐 신에게 뭘 갖다 바치기 위해서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 없는 삶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에 그 십자가를 가시기 전까지 또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죄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나한테 그 고스란히 넘어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 형벌을 받으신 그것도 내가 마치 형벌을 받은 것처럼 간주되어서 나에게 넘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과 예수님의 흠없는 자기 그 희생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고 또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초림 때처럼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가지신 그런 마스터 플랜 온 세계를 온 우주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대에서 재창조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추수를 하신 거죠. 십자가로 우리들을 추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로 거두신 구원의 추수를 하나님 감사하시고 우리도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뭐 한 번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좀 약점이 뭐냐면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크리스마스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이스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행사로서 끝나야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영원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루 중에 특별히 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지 모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의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감사의 소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여기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기를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창조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주 최대한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것이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이느냐고요. 말이 안 돼.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신이 어떻게 자기가 만드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베 철학자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신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였다. 하나님이 그 몸을 잠깐 빌렸을 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떠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또 뭐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서도 역시 나오는 얘기인데 영지주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되신 거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니까. 물질은 인피리어한 것이니까, 열등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의 하나님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계를 창조하셨으니까. 물질은 악하다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도 그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것에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체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자신의 걸작품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십자가의 걸작품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새기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영원한 감사의 소재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해하는 착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모 괜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겠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에 대한 경이로움은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인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심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창공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이 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원대한지는 모르고 그것을 감사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나한테 일어나면 조그만 뭐 좀 잘된 일이 있으면 그거 놓고 감사하고 감사한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신비와 그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혼이 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해야 된다.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뒤틀리는 관계가 이제 바로 잡히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도덕적으로 생각이 쉬워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지만 그냥 덮어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미에 어렵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분상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온전한 삶을 사시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은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가 넘어와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상의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적으로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국적을 바꾸시고 사탄의 국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고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채웠던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게 될 것이고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 좀 알 수 없을까요? 좀 그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것부터 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악한 일을 감사하는 건 아니죠. 죄를 감사하는 말도 물론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게 평강을 주지 않아요. 그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잘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한 가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그 같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니 하나님은 과연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그럴 정도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뭐 골도 아프고 그냥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뭐 못하겠네. 그러면 세수하면서 해보세요. 세수하면서 정신이 좀 나실 때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죠. 그 정도의 뭐 어떤 의식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감사만 한다면은 감사의 레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이 잘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전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낳으시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전혀 자라지를 않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감사의 레벨이 똑같아요. 그죠?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성령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일이 잘 되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려면 우리의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나 개인의 살면서 삶을 넘어서 내가 가정의 내 신변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잘될 때 저와 아프리카 선교가 거듭났단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거 놓고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 잘 풀어질 때에만 감사한다면 감사 생활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일이 항상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일이 잘 됐습니까? 바울의 일이 항상 잘 됐어요?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보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에게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그렇다면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물론 뭐 24시간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바울 자신도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독한 죽음을 치르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린 사람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까지 받으셨지 않았어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지 않았어요? 바울은 너무도 고난이 심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죽이시려고 아주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사도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감사의 말이 늘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감사로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뢰를 제가 두 사람만 드리겠어요. 구약에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다른 그 정치 고관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흠을 잡으니까 보통 살면서 흠이 없어요.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단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이 고관들이 가서 꾀를 내기를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뭘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금하십시오. 그런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고관들이 그러니까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만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서도 다니엘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에요. 다윗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에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씻었다 그러죠. 그래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다시 혹시나 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철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우리 뭐 철야하면 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뭐 금식하고 며칠씩 하면 들어주십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미신 같은 말들이 돌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려가셨어요. 철야하고 금식했지만 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감사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거 하는 거 그거 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에게 투신하셨는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골로새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었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라 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 명령입니다. 감사할 소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뭐 교회도 잘 안 되고 뭐 엄밀하면서 뭐가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지 그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여유가 없죠. 밥맛도 없고 뭐 사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진토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토기처럼 살짝 두드려도 금이 간다는 걸 아세요. 쉽게 깨진다. 우리가 이 취급주의 풍경입니다. 유린이 뭐 이런 거 사긴 뭐 이런 거 짐 쌀 때 거기다가 프레자일이라고 써놓잖아요. 취급주의.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게 잘 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상처받았다고. 근데 특별히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감정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예민하세요. 우리의 작은 금까지도 캐치하시고 동정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해초리 들고 나서지 않는다고요. 자비의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주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 주님이 감사의 소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하박국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참 놀란 얘기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안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엎혀지고 뒤집혀지고 깨어지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머리를 휘어잡잖아요. 그걸 잡아 끌어요.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 형제 자매 뭐 모든 친구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그 칼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칙칙 찌르고 아프게 하죠. 근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와중에서 낮아지는 분을 낮아지는 성도를 기뻐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성품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항상 지니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험악하고 사는 것이 귀찮고 침체가 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의 와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우리가 늘 어리석어서 바로 눈앞만 보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애타하시면서 사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본래의 뜻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셔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감사해야죠. 감사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감사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거리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다 감사로 돌아와요. 아, 결국은 하나님 내게 소출이 있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고서 감사하게 되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감사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젖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적극적인 관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래 서로 피차 가르치고 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권면하고 무엇으로 서로 뭐 사랑하고 무엇으로 돕고 무엇을 교제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만 서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갱신된 교회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뭐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싸움의 연속이고 마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3장 16절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평강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고작해 내일이 잘될 때 하나님 감사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감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의 케이스를 아시잖아요? 10명 치유하셨어요? 그 끔찍한 병이 그냥 단번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9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포를 듣지 못해요. 주님의 축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구원의 선포를 다시 컨펌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축도해 주시는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찬양지 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의적으로 받죠. 나의 나병에 해당하는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밀하고 다정하고 확실하고 공고한 하나님의 그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체험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다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 체험이 없이 사는 것은 크리스천 삶으로서 굉장히 드라이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구나. 그래서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밭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는데 추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거리를 만들어야죠.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밭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풍우도 만나고 해충의 공격도 받고 여러가지 손실도 있고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감사의 소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절절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